세계로 열린 창을 더 넓고 시원하게 흥미롭게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세계의 창 시간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서아시아의 레바논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4일에요. 이 수도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너무 끔찍한 사고였고 아직 정확한 원인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거였죠?
예, 그 지난 4일 발생한 사건이었죠.
네.
현지 시간으로 4일이었고 그러니까 오후 6시였는데 우리 시간으로 바꿔 보면은 5일 0시. 예, 그러니까는 4일 자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수도인 베이루트 항구의 한 창고에서 두 번에 걸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네.
네, 첫 번째 폭발은 그나마 규모가 작은 거였는데 두 번째 폭발이 어마어마한 거였었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잖아요. 근데 지중해 쪽으로 섬나라가 하나 있는데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 그 섬나라에서까지 이 폭발 소리가 들릴 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하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예.
지금까지는 사망자가 이제 158명이라고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부상자도 많습니다. 6천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사고였는데 처음에는요. 사실 테러가 아니냐 테러 가능성도
네.
제기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사고였던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예, 워낙에 이제 그 지역에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그 분쟁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다
네.
보니까 특히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고 나자마자 바로 직후에 테러 가능성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국방부의 이제 장성들로부터 들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근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양반이라서
예.
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실제로 그런 건가?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 이건 테러보다는 사고인 것으로 예, 아직 현재까지는
네.
물론 이제 더 계속해서 조사가 이어져야 되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사고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인데 왜 이게 처음에 그 테러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랬었던 거냐면은 이 레바논에는 그 여러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헤즈볼라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종교적으로 이제 복잡하니까
네.
뭐 좀 이따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서방 국가들 미국이라든가 서유럽에서는 좀 적대시하는 그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헤즈볼라가. 근데 헤즈볼라가 좀 집권 세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서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뭐 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도 있었죠.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것은 사고 로 이제 지금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어떤 뭐 물질이 뭐 폭발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이게 어떤 물질인가요?
이게
네.
질산 암모늄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이게 사실 그 2013년도에 처음으로 그 항구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한 7년, 8년 정도
그러니까요.
지금 묵혀있던
예.
거네요.
7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원래는 러시아 배가 싣고 들어왔는데
네.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도중에 배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정박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네.
그 배가 다시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이제 그 레바논에서 막아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예. 배가 꼼짝을 못 하게 된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이 선주가 이 배를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포기하니까
네.
그 배 안에 들어 있는 질산 암모늄 이게 이제 그 물론 비료로도 사용되는 부분이지만
네.
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항구로 올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항구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그 세관에서는 이거를 이제 압수는 했지만 위험하니까
네.
이걸 빨리 어떻게 좀 해달라 정부에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법원에서 이걸 승인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게 지금 6, 7년 동안에 방치가 돼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던 거죠.
네.
결국 이게 폭발. 그러니까 왜 폭발했는가 이건 아직까지 조사가 더 돼야 되지만 결국 그게 폭발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건데.
결국 인재네요.
그렇죠. 인재예요.
예.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네.
전 세계에 지금 질산 암모늄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여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여기저기
네.
곳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 사건이 어쩌다가 한번 난 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완전히 그 전 세계 한번 재거 점검을 해야 되는
네.
예, 그런 굉장히 어쨌든 간에 좀 다시 한번 각성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했죠.
정말 그렇겠네요. 그 보관하고 있던 질산 암모늄의 양이 한 2,750톤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해둬서
네.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의 분노는 또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부를 향해서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왜 예.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분노는 예. 당연한데
네.
정권 퇴진운동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예.
정부가 살인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제 국민의 분노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졌는가?
예.
아, 사실 그 이번 사고 하나만 가지고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하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정부가 일부러 그런 것도
그렇죠.
아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레바논이 최근 몇 년 들어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19 이건 전 세계적으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독 심한 국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또 있잖아요.
네.
레바논도 좀 피해가 심각한 그런 지역이기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폭발이 어떻게 이제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고였다면은 또 뭐 별 수가 없는데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다 이렇게 방치해
그렇죠.
놓고 세관에서 계속해서 이거
네.
좀 어떻게 치워 달라고 하는데도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에다
네.
사람이 잘못해서 벌어진 그런 사고가 또 한 번 이렇게 겹치면서 결국은 정부가 부패해서 다 벌어진 일들이니
네.
지금 정부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권 퇴진운동까지 나가고 이 시민들의 분노가 지금 어마어마한 모양이에요.
네. 정부는 어떤 입장 보이고 있나요?
그러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네. 좀 이렇게 달래는 것 같았다. 이게 달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 거죠.
네, 네.
결국은 조기 총선을 제안을 한 건데 그러니까 선거를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의회 의원들 다시 뽑아서 이제 정부 구성도 다시 하겠다는 건데 지난 2018년도 5월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네요.
다시
네.
어쨌든 간에 이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알겠다.
네.
그러니까 조기 총선을 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네, 뭐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또 여기에 보일지는 또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레바논이요. 사실 지금은 뭐 이런 사고 때문에 주목을 더 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중동의 스위스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
네.
특히 이 베이루트 같은 경우는 중동의 파리라고 불릴 만큼 좀 아름답고
네,
살기
네.
좋은 도시로 좀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가.
네.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라든가 어떤 그 국민 보건 문제 이런 것들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게 그 여러 개가 겹쳐지면서
네.
국민들의 삶이 어려졌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처음부터 이게 그랬던 나라는 아니고 역사 이야기를 잠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서아시아가 민족적으로나 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잖아요.
네.
크게 민족으로 따지자면 이제 아랍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과 투르크 민족 이렇게 이제 큰 민족이 있다면
네.
그 말고도 또 조그만 민족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페니키아 문자 이런 말 많이 배우기도
많이
했었어요.
들었죠.
예.
네.
오래된 문자 예. 중에 하나로 그 페니키아의 후예가 이 레바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네.
네. 종교적으로는 이 서아시아 지역이 크게 이렇게 그 이슬람교로
네.
이렇게 통일이 돼 있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종파가 이제 또 나눠져 있지만
예.
이슬람교가 이제 대세인 지역인데 이 레바논이 유독 기독교 국가였었어요.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는데 왜
네.
그러냐면은 사실 이 지역이 과거에는 그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그러니까 투르크족,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랍 제국이 이렇게 지배하기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투르크족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다가 이 제국이 망하면서 그 비슷한 시기가 이제 그 1차 세계 대전이 터지는 그때잖아요.
네.
그러면서 1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오스만 제국이 망하면서 이 서유럽 국가의 소위 말해 제국주의 그 사고들
네.
이런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주로죠. 이 나라들이 서아시아로 영향을 확대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땅 나눠먹기 영국이 지배하는 지역,
네.
이 프랑스가 지배하는 지역. 그런데 이 레바논 같은 경우가 이제 프랑스가 지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좀 낭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나 봐요.
그래서 뭐 중동의 파리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구 영향을 좀 네. 많이 받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동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소수라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들이 이제 그쪽으로 모인 거예요.
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네.
그래서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1943년도에 독립을 하죠.
네.
근데 독립을 한 이후에 이제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내부의 민족이 좀 복잡하잖아요.
네. 좀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렇죠.
네.
기독교도도 있고 네. 이슬람교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의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었냐면 영어로 컨페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지긴 해요. 무슨 형태의 정부냐면은 이게 서로 이제 권력과 영향력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독교가 대통령을 맡고 이슬람교의 순위파가 총리를 맡고 국회의장은 뭐 시아파가 맡고
그러니까 나름의 화합을 좀 찾아보려고 한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네. 원래는 화합의 원리, 그다음 다원주의적 원리 여기 이런 걸로 시작을 했던 것이고 굉장히 모범사례였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최근 몇 년 들어와서 이제 많이 좀 피폐해졌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게 이게 왜 그런 건가요? 혹시 그 지금 집권 세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빨리빨리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대통령은 계속 기독교에서만 나오는 거고. 아무리 뭐가 잘못해도
네.
국회의장은 계속 시아파에서만 나오는 거고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 중동 이 서아시아 지역이 살기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시리아 같은 경우도 굉장한 그 가뭄에 시달리고 그 인구 이동이 많아진 거예요. 못 살겠다 좀 딴 데로 이동하자. 그러면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도 이스라엘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많이 또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레바논 지역에
네.
이슬람 교도들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그렇군요.
기독교인들이 절반 이상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슬람교가 절반을 넘어서 버린 거죠. 이러면서 굉장한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네요.
이런 정치적인 네. 혼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또 최근에 총선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반서구 세력이
네.
집권을 하고
예,
그러면서
예.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네.
뭐 현재로서 뭐 답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려워요. 이게 좋은
네.
해안이 있었다면 누가 안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헤즈볼라 이 사람들이 이슬람교 소수파인 시아파거든요. 그런데 이 시아파 국가가 이란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헤즈볼라가 거기 저 레바논의 어떤 세력으로 있으니까는 당연히 저 시리아와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 집권 세력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유럽이랑 미국에서는 그걸 싫어하면서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레바논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망가지고 이렇게
네.
된 건데
정말 어렵네요.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가 이제
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방안을 찾아보자 이러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엮이기 시작하면은
네.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 약간 이야기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북아일랜드,
네.
그러니까 영국 옆에 있잖아요.
네.
그 거기에 한 사람이 정치인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북아일랜드 평화를 가져오는데 굉장한 어떤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존 흄이라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내 걸 먼저 내려놔야 된다.
어렵죠.
예, 근데 정말 그거 아니면
네.
평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요.
내 걸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네.
그런 마음이 정말 있지 않으면은 평화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또 베이루트에서 난 사고를 통해서 사고 현황도 좀 알아봤고요. 또 큰 부침을 겪으면서 좀 계속되고 있는 레바논의 위기 상황 또 좀 짚어봤습니다. 하루빨리
네.
뭐 지금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요.
또 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할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네.
또 그러길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우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